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 다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1장 11장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다시 두 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두 번째가 5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냥 보면 좀 본문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른 분들을 보면 딱 일목요연하게 보이던데 좀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해요. 일단 1장부터 4장까지를 생각해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 패턴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지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세 번째는 천상은 어떠했는지, 요 세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5장부터 11장까지도 마찬가지여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제일 처음 5장에는 천국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직 잘 몰랐던 처음 보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5장에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두 번에 걸친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봉인 심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일곱 개의 나팔 심판입니다. 사실 심판이 일곱 개에서 모두 14가지가 전개가 돼서 되게 다양하고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는 하지만 크게 보자면 두 번에 걸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과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또 이 5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1장부터 4장까지가 요한 당시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했다면 5장부터는 미래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펼쳐질 것인지를 쭉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요한이 천국에 올라간 뒤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개의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 것을 봅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져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여러 존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천국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장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5장이 담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역시 초대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모습으로 요한을 찾아오셨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셨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고 다 완전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처음 목격하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목격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장차 벌어질 모든 심판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루마리를 5장에서 받으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두루마리의 봉인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심판이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 일곱 개의 봉인 심판인데 일곱 개 봉인 심판이 첫 번째 봉인되었을 때, 두 번째 봉인되었을 때 각각 심판들이 시행된다고요. 근데 그 두루마리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개될 모든 심판들은 예수님의 주권 하에 심판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 같은 경우에는 네로가 혹은 로마 황제가 혹은 지역의 어떤 권력자들이 권세를 갖고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온전한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5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도 분명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나 그때에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하시고 이런저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거나 경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여러 번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가? 이 부분이 처음에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예배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는 거고 예수님께는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선포가 됩니다. 명확하게 보여줘요.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보면 바로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를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으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완전히 비교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4장 내용을 보면 예배드렸던 예배자들이 누구였냐면 24장으로 네 생물들이었거든요. 반면 5장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네 생물과 24장로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등장하지 않았던 천군 천사들 또 천국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5장에서 하고 그 뒤에 이제 6장부터 심판이 두 번에 걸쳐서 쭉 전개가 되거든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는 일곱 개의 봉인 심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심판은 다 똑같은 패턴으로 전개가 돼요.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쭉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일곱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쭉 전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여섯째까지인데 봉인 심판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봉인부터 여섯 번째 봉인 심판까지 말탄 자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첫째 봉인을 떼었을 때 말탄 자, 둘째 봉인을 떼었을 때 말탄 자.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들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봉인부터 여섯째 봉인까지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에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심판해 가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 매우 중요해서요.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 두 가지로 벌어지는데 우선 첫 번째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구원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도장을 들려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있었던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합쳐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사건 요거 한 가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원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구원사건은 천상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천상에 보면 요한이 보니까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온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특징적이게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즉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 구원사건이 있고 구원사건은 지상과 천상에 걸쳐서 다 전개가 되는데 지상에서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 천상에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보이는 그 모습을 요한이 목격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곱 번째 봉인으로 넘어가죠.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봉인은 봉인을 떼었을 때 어떤 심판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곱째는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일곱 문제 봉인을 띄었을 때에는 일곱 나팔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나팔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봉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뒤이어서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심판입니다. 이거는 지상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을, 바다를, 강을, 해와 달과 별을, 삶의 토대들을 심판하시고 그 위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첫째에서 여섯째 나팔 심판이고요. 두 번째로 전개되는 내용은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이 전개가 돼요. 이 구원을 베푸신 사건을 보면 처음에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는 사건이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갖고 내려와서 요한에게 그것을 주어서 요한이 받아먹는, 그래서 요한이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위에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땅에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성전을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두 증인이 힘있게 권능있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결국 순교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는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심판 때도 정말 중요한 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이 일곱 번째는 항상 똑같습니다. 실제로 심판이 전개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 이 설교 시작할 때 본문을 읽었죠. 그게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천국에서 큰 음성들이 들려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선포하고 또 24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11장까지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1장까지를 보면 제일 처음에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요. 그 이후에 일곱 개의 봉인 심판, 또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전개되면서 11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장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1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의 내용으로 다시 시대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5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분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게 자리 잡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왜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갑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을 때 나까지도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어려운 일을 왜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의구심이나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죄를 지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제멋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지금 당장 편안하면 죄짓고 살아도 지금 당장 형통한 것처럼 보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가 낫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강의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사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또 불신자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그거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심판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이 구원을 베푸실 때에 성도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교회 성도가 갖고 있는 말세에 부여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들,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생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교회와 성도가 받아 누릴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소망하며 인내하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영생과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일이 다 나오지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죄가 관영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비단 미래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인 것처럼 보이는 때도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 기록하고 계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 때문에, 악한 세상 때문에, 심판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구원을 늘 받아 누리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장차 주어질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악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하여 주께서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심판하실 날이 참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깨닫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주님께서 이미 심판을 시행하고 계신 세상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한 심판받아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설령 박해와 핍박을 당해도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악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능력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하도록 주께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